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지 이제 벌써 78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복을 기념하면서 광복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해방이라는 말도 있고 독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독립절, 해방절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절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됨을 말하는데 조선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스로 쟁취해낸 해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자 얼마 후에 8월 15일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는 독립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방절이라고 하기에는 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해방시켜주다 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그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되찾아오다라는 뜻의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자막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네,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첫 시작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를 읽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씀이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웅장한 선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월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고 어떤 정신, 어떤 마음가짐으로 유월절에 임해야 하는지까지도 일일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자녀들이 유월절을 왜 지켜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숙여 경배하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모두 죄악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가짜 신과 그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재앙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재앙이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 사람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편 120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시편 120편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뒤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면서 그 기쁨과 다짐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1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를 귀환시키는 주체가 고레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메르둑 신한테 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 국가 신학이 이렇게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처한 이 비극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이 시기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내야만 할 민족적 정화의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찬 미래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주체적인 의지였고 포로 귀환의 전 과정도 하나님의 주체적인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의지는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 해방과 인간 구원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자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에 모세가 쓰임받았고 요셉이 쓰임받았으며 예레미야, 느헤미야, 사도 바울, 세례 요한 등이 등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우리나라도 일제의 이 억압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민족과 교회의 시련 앞에서 부르짖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 유월절의 유자는 한자로 넘어갈 유자입니다.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이 어린 양의 피로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님과 순교자들의 피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나라를 근본에서부터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글도 잘 모르고 길가에는 온통 똥천지고 온갖 무속신앙과 그 제약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기생집에 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죄악 가운데서 살면서도 그것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 민족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켰습니다. 민족대표 34인 중에 한 분이신 신석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막에 나옵니까? 네. 어찌하여 유교에서 사람 되게 못하는 것을 예수교에서 사람 되게 하는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참으로 나라를 구원하려면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서 촉발된 회개운동은 높은 윤리와 도덕을 갖춘 영적 각성운동으로 사회개혁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장로교는 이러한 부흥에 힘입어 총회, 노회, 시찰례 등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조차도 시원찮은 조직, 전국적인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독립운동에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영적 부흥은 나라 사랑과 민족 구원의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내가 무엇을 위해 값지게 죽을까를 고민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어떻게 유명해져서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까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을 간절히 찾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통해 독립운동에 가담했으며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대목입니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1919년 3.1 만세운동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있기 전까지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자강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1 운동이 터지자 일본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감지한 우리 조선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대표를 파리로 보내고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보이기 위해서 비폭력 3.1 만세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만세 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4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조선의 정신을 지배해온 유교 대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0년 동안 지배해온 불교 대표는 고작 두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국장일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것을 생각하고 이 점에 거사를 기획했습니다. 3월 2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 민족 대표 33인의 마지막으로 합류한 사람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라 심으려고 들어간다. 주위에서 성도들이 많이 말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민족 대표 33인. 그들은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라 심을 때요. 죽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뜻밖의 도둑같이 광복이 왔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은 이제 애굽 왕이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홉 가지 재앙까지는 막 버티다가 열 번째는 도저히 못 버티고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사실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물자가 바닥에 나서 원래는 이 병사들한테 총알을 줄 때 200발씩 줬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총알이 15발 줬습니다. 그래서 병사들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왕은 항복하러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 군부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일왕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소련이 약삭빠르게 이제 일본이 패망할 것을 눈치채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만주와 한반도 이북까지 확 순식간에 며칠 만에 확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독립을 준비하면서 그 여러 가지 독립광복군을 조직해서 국내 진국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소련이 개입하는 바람에 미국이 소련이 한반도를 다 장악하면 안 되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국이 이렇게 신탁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독립이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막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참 다소 아쉬운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임의 사상가이셨던 함스근 선생님은 이러한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라고 말입니다. 8월 15일 12시 일왕 히로히토는 일본이 항복한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성 시내는 사실 지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왕의 그 방송을 무슨 말인지 백성들이 이렇게 방송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자막을 잠깐 띄워주실 건데 히로히토 일왕의 항복서는 전문입니다. 짐은 세계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고자 충량한 신민에게 구한다.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 영, 중소 4개국의 공동선언을 수록한다는 뜻을 통고하도록 하였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당시에도 뭔 소린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8월 15일 초비상이 걸린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그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아무런 대응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저쪽 본부도 멘붕이고 이쪽에 조선 총독부도 지금 멘붕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본 정부한테서 지침이 와야 되는데 아무 지침이 없었던 겁니다.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그 조선 총독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신적 지주였던 여운형 선생한테 찾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오.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여운형 선생은 유혈 사태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엔도 정무총관과 여운형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운형 선생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다섯 가지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정치범과 경제범의 즉각적인 석방. 둘째, 3개월간의 식량을 보장해 줄 것. 당시 모든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떼면 당장 식량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안과 정치 활동에 대해 이제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앞으로 전개될 건국 활동에 너가 간섭하지 마라. 다섯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일에 일체 간섭하지 마라. 이 다섯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11시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약속대로 정치범과 경제범이 석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그 눈물 나는 광경, 고문을 당하고 막 이제 나오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울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왕이 항복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 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만세 행진은 종로와 남대문으로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8월 17일 이제 온 국민이 강복의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우리 이제 이상의 낙토를 건설하자. 이런 헤드라인 기사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닮은 점 네 번째는 바로 자주적 역량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주적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새롭게 훈련받으며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는 거 이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15일 광복이 왔지만 가슴이 벅차고 희망에 부풀었지만 한편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의 관공서들은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 기밀 문서 불태우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진을 보면 막 연기가 올라가는 사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또한 환전하려는 일본인들이 은행에 막 몰려와서 은행에 뱅크런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막 화폐를 찍어내고 막 그랬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빠져나가자 열차 운행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핵심 기술과 노하우는 일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당장 열차를 운행하는 일이 만만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그들도 이 중압감에서 몇 번이고 벗어나고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국심, 사명감이었습니다. 이처럼 해방은 되었지만 산적한 문제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와 여운형의 그 약속을 몰랐던 일본 군부는 8월 17일 불과 이틀 뒤에 경성방송국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일본군은 그때부터 미군이 들어오는 9월 초까지 다시 조선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중은 조선의 안정과 손쉬운 통치를 위해서 일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서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명령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해방이 꿈같이 뜻밖의 찾아왔지만 희망찬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12장 8절 말씀입니다. 12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다시 종살이 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을 온몸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지 말고 무기병과 쓴 나물을 먹고 네 몸으로 그 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감적으로 온몸으로 그날을 기억하며 긴장하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믿음의 신부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뜻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했는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긴장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신석구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는 독립을 거두려함이 아니라 심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거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심으려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민족대표 33인 그들은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라 심을 때라는 것을 알고 몸소 실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뜻밖의 도둑같이 광복이 왔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피흘림과 씨뿌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을 위해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광복을 맞이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양정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시고 또 나라의 해방을 주시고 또 음매인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거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심으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양정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